사무엘상 13장 15절 뒷부분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23절까지 내용이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13장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벌어진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앞부분에 나온 내용.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그렇게 심판 선포를 한 이후에 떠나갔는데 떠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지경으로 남아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 형편, 처지가 어떠한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기록한 내용만 이게 독자적으로 본문을 봐도 되지만 요 내용은 사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하튼 현재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절까지 그리고 17절, 18절까지를 보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의 차이를 숫자 측면에서 설명하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무기 측면에서 양 진영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에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진영은 어떠했는가, 블레셋 진영은 어떠했는가, 양쪽 진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600명가량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600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00명이 남아있는 거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왕된 다음에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약 3,000명을 추려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또 나머지 1,000명은 왕자였던 요나단과 함께 진영을 구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은 군대가 항상 있는 군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까지 막 도망을 가니까 결국 지금 남은 사람들이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있던 상비군이 3,000명인데 또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데 뿔뿔이 터지고 고작 600명만 남았으니까 상비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딱 20%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5명 중에 4명은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렇게 남아있던 600명은 다 용맹하고 어떻게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잔병 같은 사람들만 600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상황이 어떠했는가? 블레셋과 관련된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17절, 18절보다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병거가 3만에다가 뭐 마병이 6천에다가 그리고 다른 전쟁하러 나온 백성들의 숫자는 해안에 있는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략군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노략군들이에요. 이건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이겼으니까 가서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이거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세대로, 그러니까 세수로 나눠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첫 번째 진영은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두 번째 진영 18절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쪽으로 스포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믹마스의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세 군데로 진격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적 지명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지명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를 세수로 나눠서 진격을 했는데 이 세 진격했던 방향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자 해서 동쪽으로 먼저 첫 번째가 출발하고, 좀 있다가 동쪽으로 두 번째가 출발하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세 번째가 출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믹마스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동쪽,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동쪽 지역에 있어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한복판까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도 어떻게 진격을 했느냐?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믹마스가 서울이라고 치자고요. 서울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세수로 나눠서 진격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진격한 쪽, 첫 번째로 진격한 이 사람들은 이 북서쪽으로 진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던 군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개성 쪽으로 한 군대를 출발시켰어요. 개성 쪽.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디로 출발시켰느냐? 조금 더 멀리 있는 북동쪽에 있는 강릉 쪽으로 또 하나 출발시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출발시켰느냐? 천안 쪽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세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하나. 각각 따로따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세수로 나눠서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남아있는 군대가 600명밖에 없죠. 600명밖에 없는데 세수로 블레셋이 나눠서 공격해오는데 두 군데 포기하고 한 군데만 지금 수비하러 가야 되느냐. 그래도 지금 막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블레셋이 세수로 공격해오니까 이스라엘 600명을 세수로 나눠서 2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나눠서 보내야 되느냐.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빈약했다. 반면 블레셋은 파도가 몰아치듯이 물밑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것도 여러 지역에서 이 침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이 19절에서 22절은 당시의 무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철을 다루지 못했으니까 뭘 썼을까요? 청동기를 썼겠죠. 동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면 철공이 없었느냐? 19절에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갈고 하는 거죠. 날카롭게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절 곧 그들이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칼을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으로 만든 그런 칼을 들고 나갔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칼은 멀쩡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은 그냥 작심 부러지고 말겠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놓고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는 것만 두고 농기구를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어떠하냐?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6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었던 사울, 왕자였던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마 진짜 딱 두 사람만 칼이 있었을까? 그럼 뭘 믿고 이거 전쟁하겠다고 나온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뭐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은 그만두고 지금부터 뭐 1000년 전만 해도 지금부터 1500년 전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때만 해도 전쟁을 하는 양상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수나라에서 당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막 쳐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100만 대군을 양성을 했을까? 100만 대군이라고 할 때는요. 그 100만 명이 항상 군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라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무기는 각자 알아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어떻게 왔느냐.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곡괭이, 삭 이런 거 농기구를 들고 모인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은 자기가 챙겨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게 100만 명인 거예요. 100만 명. 그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숫자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패배하면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각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 얘기니까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전쟁할 때 농사 짓고 있다가 칼이나 창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삽, 곡괭이, 낙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쟁을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혹은 사울왕이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었겠느냐? 갑옷이 어디 있어요? 갑옷 자체가 없는데 다들 투구를 썼겠느냐? 투구가 어디 있어요? 투구 쓰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그냥 다들 개털모자 하나씩 뒤집어 쓰고 나시나 곡괭이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숫자에 있어서도 형편없었고 무기에 있어서도 형편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겠죠. 당연히 식민지로 전락하고 당연히 노예가 되겠죠.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 본문 자체로 완결된 본문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이런 숫자나 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심판 선포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이 되었나요? 숫자도 형편없고 무기도 보잘것없는 그런 지경으로 그냥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된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사울이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다고요.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동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 남게 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지경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불신앙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짓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좋은 꼴이 있었느냐. 내가 정말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가서 내가 멋대로 막 제사를 지내고 내가 멋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막 하고 그래서 과연 네가 원하던 대로 전쟁이 이길 만한 무언가를 갖추었느냐 결국 그렇지 못했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형을 속여먹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죠.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무슨 좋은 꼴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족을 다 깨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풍요를 얻었나요? 얻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음도 없는 모습, 죄를 저지른 모습, 현실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에도 학생일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애들이 막 공부하기 싫어. 나는 뭐 이거저거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난 술이나 펌 마시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그렇게 놀면 좋겠어. 아, 그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부모가 놔뒀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지 원하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쁜 친구나 사귀고 살았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내가 원하던 대로 죄를 짓고 살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아,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안식년을 갔다가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아들 내미가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한 거예요. 너 미국에서 여기서 고등학교 그냥 남아있다가 돌아오면 미국에서 대학을 가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돌아오면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대학을 못 가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이 시간 동안 고등학생 시절이 이때만 2, 3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다 애를 놓고 왔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2년 있다 돌아왔거든요.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정고시 봐야죠. 돌아오자마자 검정고시 준비하고 한 달 지나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나를 뚜둑에 패서라도 데리고 오지 왜 나를 미국에다 내버려 두었어? 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사울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정말 힘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나마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더 도망가 버리고 도무지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심판 선포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진짜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좀 더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다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별다른 성공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배신당하고 결국 볼품없는 현실만 남게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런 것이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자꾸만 찾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떠난 뒤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길을 갈 때에 그렇게 하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도 조금 더 무언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심판과 형벌일 뿐 아무것도 호전되는 상황이 없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알려주옵소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잘 깨닫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모저모 어려움과 여러 가지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